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호이징거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곳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음악, 예술, 스포츠, 각종 놀이의 본능이 확장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쪽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스포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 주저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잘 안 했고요. 제가 이건 뭐 게임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경각심은 요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IT 게임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지 아니할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집이 24층인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그 분명히 우리 이제 아래쪽에 사는 이제 한 딸 청년이 탔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들어오면서 저 구석에서 이렇게 딱 하니 이제 게임을 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다른 층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딱 탔는데 이 남매거든. 근데 이 남자아이가 또 스마트폰을 들어오면서 서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 층을 눌렀거든? 둘이 동시에 내리면서, 누나네? 너였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저의 경각심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져보고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내용처럼 456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기 위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모른 채 경쟁 사회 구도 속에 살아가는 악의 구조 속에 살면서도 이것이 나의 삶인지도 모르는 돈을 벌면은 성공이고 돈을 못 벌면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장로님이 오늘 또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법학자 한 분이 최근에 많은 강의를 하는데 가끔 한번 듣습니다. 이 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적으로 IT 기술이 더 높아질 것이고 기술 경제 발전은 더 뛰어날 것이다. 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는 몰락할 것인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기술 개발이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허하게 돼 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더 깊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쌓아가는 일이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교회들이 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로마서 1장을 여러 개 말씀드릴 때 이 초대교회가 잘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자,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박해를 받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 사울이 교회를 뭐한다 했습니까? 잔멸한다. 이 잔멸한다는 단어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그 멧돼지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밭들을 다 그냥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잡아서 힘들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시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그리스도인들을 넣기도 하고 가로등의 횃불에 기름을 칠해가지고 사람으로 불을 밝히는 시대, 가죽에 가죽을 입혀서 사막으로 내보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 하는 그런 극악 무도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박해받는 시대에 네가 마음에 믿는 것으로 완벽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음이 아, 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아니라 이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도 너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표지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제가 큐리오스 단어를 써요. 이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주인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노예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을 샀다가 내보내고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황제가 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황제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입으로 주를 신하는 그 순간에 사회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평등을 당하는 시대에 주라 신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너가 예수를 주라 신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너의 가정이 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황제가 거느리는 시대 속에 오직 예수만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평등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 시대에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찐 신앙이에요. 코로나가 발발할 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가 나중에 313년에 국교화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그리고 기관들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그것에 감동한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깨달았던 로마인들이 이제 그 로마의 기독교를 국가화 공인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러요. 희한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 사회를 지켰는데 사회가 살아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을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뭘까? 제가 그 최근에 좋아하는 학자가 팀 켈러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보는 사람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찐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한 그 창조과학회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그 은혜를 받고서 적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과학을 배우신 분 좀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종이를 21미터쯤 쌓아놓은 거리이고, 그러니까 21 곱하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해야 첫 번째 별에 도착합니다. 동감이 좀 가신가요? 은하수의 지름은 이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거리, 즉 1억 5천만 곱하기 480km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은하계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이 당신의 조수 정도로 삼아야 할 분입니까? 팀 켈러의 고백이에요. 본인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정말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어찌 내가 그분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자문위원 정도로 대할 수 있는가? 팀 켈러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자문위원 정도로 상담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 욕구가 챙겨질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문위원 정도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을 만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십니까? 자문위원 정도로? 아니면 절대 주권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는 죽음의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목회자라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보다 몇 배로 죽음의 소식을 많이 접해요. 지난달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분이 거의 한 달 동안 보이지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의 처형의 조카가 백신을 맞고 3일 만에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한 달 동안 패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가 나서 제가 몇 차례 장례를 집도하고 오늘 강단에 섭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야죠. 게임처럼 인생을 살아선 안 되죠. 너무 가볍게 나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 정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은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자꾸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디자인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악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쉴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악에 그냥 젖어서 돌아가는 인생 사셔서는 안 되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뭡니까? 그곳에서 뛰쳐나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그 놀라운 계획에 점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못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약속을 좀 실천하는데 하나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책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가 왜 쓰여졌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단순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여 자유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적으로 출애굽기에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쓰신 목적은 성막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에서 3시간 3장까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이유는 출애굽기를 쓴 목적이 하나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성막을 치운 목적입니다. 너는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과 절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고, 나와 연결되어 나와 함께 그것을 만나서 그래서 생명과 영혼을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성취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좀 위로를 받으려고, 아, 하나님 계시니 내 사정을 좀 아뢰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자문위원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축에 관계된 분들 계시잖아요. 건축을 할 때는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죠. 토목공사를 하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은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기초입니다. 설계를 크게 보고 가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진설계를 해 들어가요. 근데 성막은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 찾아봅시다. 줄을 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펴시고 저를 따라오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쓰여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크기가 보통 뭐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크게 됩니다. 밑에는 증거궤, 기억하세요. 중간에는 속죄소, 맨 위에는 두 그룹.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머리를, 저걸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하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거고요. 저런 그림이 있는데, 자, 이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0절. 자, 머리를 그림 속에 넣으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연상이 되시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속죄소에 집중한다는 개념입니다. 21절 줄을 그셔야 됩니다. 볼펜 드신 분 따라오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까지 줄을 쫙 그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기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죠.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밑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을 때, 이 속죄소를 다른 곳에서는 시은소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속죄소 위에 얹고 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NIV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속죄의 뚜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뚜껑의 기능이 뭡니까? 무엇을 닫는다.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뚜껑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을 막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증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막는 것일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사건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반역의 죄를 지은 상징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안 쓰도록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조금 먹더니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기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상징이 만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불인정하여 패역한 백성들이 리더십에 대하여 항변을 하다가 사건을 만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패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속죄소, 증거계의 뚜껑을 만드셔서 거기를 덮으시겠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 피를 뿌려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덕지덕지 묻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속죄소로 여러분의 반역과 패역과 원망과 불평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 필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만족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의 은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지 무슨 무슨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사업장 신방을 원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 왼쪽 편 그 책꽂이에 책이 아닌 노트들이 쫙 껴져 있어요. 집사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걸 꺼내오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만나주신다 하셨고, 거기서 모든 일을 네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를 감동하여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적은 말씀 노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때로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 손해보는 삶 속에서도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역할과 기능이 한 그리스도로 초점이 돼요. 성막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모양, 크기, 색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과 만나기 위하여 그 안에 무궁 무진한 의미와 형식을 담아낸 것을 목회자인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2021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겠어요? 2021년 안에 여러분이 죽으신다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가 무슨 소용이에요? 자녀들의 자녀의 영광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올수록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이 참 더덥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분을 놓치고 악한 사단이 구조한 그 디자인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그 악에 구족해서 살아가는구나.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세요. 성경 가끔 다 펴십시오. 제가 선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장막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의 구조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13절로 내려가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정결케 하였던 예식이 있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4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물며로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속죄소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 피의 역사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거 들어보십시오.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더러운 때는 씻어지고 물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로 우리를 씻을 때 다만 피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도 함께 피의 씻음의 효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가 씻겨지지만은 이 성령의 효능은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폐역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어있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을 거예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상징이었던 만나는 만나의 금항아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지만은 저를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나의 신앙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반역의 상징이었던 언약의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먹는 소고기, 회를 먹는,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값진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진 그리스도이죠.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이 반석교회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들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쓴 것이 로마서인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하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듣고 첫 글을 쓴 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의 어원을 쫓아가면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델로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올가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올가미가 뭐예요? 한번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그 전에 세상의 종이었고 성공의 종이었고 돈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다른 것에 지배받고 싶지도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고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그러한 구세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제가 가끔 죽음이 임종한 분들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찾아가서 마지막 말을 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에게 진수성찬이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평생 입어보지 못한 금태들이 옷이 필요합니까? 제가 가서 딱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내가 집이 없어도, 세상에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서 명예가 없어도 주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이 천국 소망을 주시니 할렐루야 넉넉히 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직 예수만이 답인 것이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만족할 이이시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너의 물질을 사용하라 하면 사용하고 거두라면 거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여기까지라 하면 아멘하고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면 아멘하고 그것이 사도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선포할 텐데요. 제가 앞구절 선포하면 여러분의 뒷구절 세 번 선포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자,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잘하셨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때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눠주라 하니까, 내가 먹을 거 나눠주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고백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이 세상에 뭐를 남겼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오직 예수 붙드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대궐 같은 집, 천국에 가면 황금집으로 황금집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천국 소망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오직 예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속죄소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붙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대 나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